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 6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이 이제 28장으로 돼 있는데, 이 28장을 아마 제가 80번인가 걸쳐서 절절히, 구구절절 해서 절절히 다 강의를 해서 그 마태복음 강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가 이제는 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거나, 그렇죠? 신약성경을 좀 한번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말 그대로 구구절절 다할 수는 없고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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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다, 이게 맥을 잡아주는 그런 시리즈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중요한 단어 아니면 중요한 개념, 그렇죠? 또 흘러나가는 이와 같은 그 전개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 한 6시간이나 7시간 이렇게 이제 해서 마태복음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모든 걸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가서 마태복음 강의, 그걸 여러분이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여기 첫 번째 나와서 물론 우리가 읽고 있지만 주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AD 한 6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게 AD 한 30년경인데, 한 30년쯤 지났을 때 너희가 잡아 죽이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그분, 그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놓은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왕과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글쎄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임금 아니면 뭐 나라, 국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킹, 그 다음에 킹덤, 이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 첫 부분에는 4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왕이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장에서 3장에는 그 왕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그 왕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돼 있고, 동시에 왕이 오시게 될때 왕이 오신다고 앞에 먼저 나가서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전령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 전령으로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그런 구절인데 이 안에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아브라함이 들어 있고, 그렇죠? 다윗이 들어 있고, 예수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 있고, 그리스도가 들어 있고, 세대가 들어 있고, 책이 들어 있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저분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부흥 뛰어넘더니 누구로 또 가요? 다윗에게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사무엘기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을 구출하고 영존하는 왕국을 세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여기에 그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과 지금 다윗을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제너레이션, 이게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마 다른 성경에는 계보, 여러 가지 세계 이런 말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세대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면, 제너레이션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이 원래 무엇을 뜻했는가, 이걸 잘 아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 225번 나오고, 단수로는 107번, 복수로는 118번이 나와요. 앞으로 이 세대, 제너레이션 말 그대로 여러분 뭘 생산해내는 게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것, 아니면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일차적으로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의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고, 아, 세대는 30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세대, 그러니까 30년을 이게 안정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들의, 이제 옛날 성경 가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영어로는 제너레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들의 세대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독사들이 낳은 말 그대로 자식들아. 그러니까 자식들아 이렇게 되면은 한 걸음 이렇게 나가서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근데 어찌됐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너레이션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제너레이션이 돼서 나와 있는 그런 세대, 이 사람을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표현이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세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돼 있어서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옛날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말틴 루터도 구원받았어요. 요한 웨슬레도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이게 여러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저의 형제예요. 베드로도 형제고 말틴 루터도 형제고 아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도 형제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 이러한 개념이 이 세대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에 또 유명한 그런 그 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들에 대한 책. 여기가 쓰면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어서 복수로 이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에게서는 많은 세대가 나오는데 5장 읽어 가서 보시면 다그 세대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거기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뭐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사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이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이루면서 첫 아담에 이렇게 관련된 건 죽는 거고 둘째 아담 예수님에 관련된 거 이거는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첫 아담에게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여길 통해서는 세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과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 기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책이라는 단어예요. 책. 책은 히브리어 그리스 말로 비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블로스에서 성경이란 말, 바이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이제 단어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2절 시작이 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남자가 이삭을 낳을까? 그렇죠? 예, 우리가 여태까지 20년, 30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나오면 나온 거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럴까? 왜 이삭이 나왔다 그럴까? 실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처가, 사라가 나온 거고, 그렇죠? 이삭의 처, 리브가가 나온 거, 이게 여자가 다 나온 건데, 그 성경은 그거를 지금 남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beget으로 되어 있어요. be, 그 다음에 get. 여러분, get 아시죠? 뭐 취한다는 get에다가 앞에 비동사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다 이러면 I was born, born을 쓰는 거예요. 배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렇게 해서 bor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성경의 용례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건꼭 beget을 써야 됩니다. beget.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할 때는 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렇죠? 여기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비겟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나 히브리 말 아니면 그리스 말 자체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뭐냐? 비겟은 겟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더 콜드 그러면 내가 감기 걸렸다. 감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겟이 그런 단어거든요. 아이가 더 데스크, 책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가 앞에 가서 붙으면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특별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는 몸에서 이렇게 낳았다는 게 아니라 특별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별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특별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비겟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나왔다고 지금 번역을 한 거고, 영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 말또 그리스 말 자체도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해요. 독생했다는 게 독이 홀로 only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가서 이걸 풀으면 독생자가 뭐냐면 only begotten, beget에 여러분 이게 beget, 비가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beget은 그다음에 s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풀어서 쓰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아들 예수님을 낳았나 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 관계를 가진 그런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독생하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걸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그 안에 의미심장한 게 들어있어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특별 관계를 맺은 아들은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아들. 저는 양자로 삼아주신 아들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여기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 아들 하나님하고는 이 세상 온 우주 공간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뭐 아들을 낳고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겟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이거는 아버지, 남자가 남자를 낳는 이런 일이, 표현이 특별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3절에 유다가 나와요. 유다. 또 유다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으면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모든 사람들 생명을 살린 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또이 야곱의 첫 아들은 루벤이에요. 장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유다가 아마 넷째 아들일 거예요. 넷째 아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를 이걸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 구속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주신다고 했고, 한 2000년쯤 지나서 그 씨를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렇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다를, 이 야곱, 그 다음에 증손자 중에서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보를 쭉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가서 보시면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여자 이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 생각에는 야 저런 이름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많이 넣어줬어요. 다말 뭐예요 이거 음행을 벌여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면 라합이 나와요. 5절에 라합 여기 성경 가서 보면 창녀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넣지 않아야 될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 또 밑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6절에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간음을 했던 그런 여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보통 성스러운 문학이라고 하면 이거 다 빼야 될 그런 이름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민족이든 음행을 벌인 사람이든 살인을 한 사람이든 심지어 그 당시에 여자는 술을 세울 때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여자들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여자들도 수 안에 넣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태복음 시작이 되면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창녀 라합이라고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 그래서 라합.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라고 한 여자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렇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밧세바. 여기는 아마 헷 족속에 이와 같은 그 사람하고 먼저 결혼을 했다가 간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아준 이와 같은 그 여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서 보시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앞에서 죄 없다고 할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척 하지 마라. 하나님, 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천한 사람, 그쵸, 멸시받는 사람, 여자들, 심지어, 나병 환자, 이 모든 거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사용해서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도 이제 들어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까지도 좀 보면 좋습니다. 자, 7절 이제 가서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맞죠? 예.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으니까 120년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국의 열두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밑에는 유다와 그다음에 베냐민 그렇죠? 이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름 다 지워버리고 르호보암 좋은 사람 아닙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호보암 지금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그 왕들 보면 좋지 않은 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신다는 거, 이거를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이 이어지고, 그 왕이 이어진 가운데 맨 끝에 이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거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굵직굵직한 그런 이름을 쭉 해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맨 끝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계보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정말 엄청난 이 핍박을 가하고 멸시를 했지만 이분이 바로 사무엘기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바로 그분이라고 한 사실을 이제 1장 시작을 하면서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때 경건한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11절에 나오는 요시아예요. 그 요시아에게서 여러 아들이 나오고 그 여러 아들들이 그 이후에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그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 시드기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결국은 남아국 유다를 멸절을 시킵니다. 그 멸절시키는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여고니아, 여고니아의 또 다른 이름은 고니아입니다. 고니아를 낳고 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뭐 시드기야니 여러 개 있었지만 그거 다 허접대기거든요. 왕이었지만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요시아 하나만 이름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얼마라 그랬어요? 70년간 이제 지속이 돼요. 70년 끝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기 바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여러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스룹바벨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이란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스룹바벨 이후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끝나고 530년경에 돌아왔어요. 그 530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530년 있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그 대충 있는 얘기는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가계 기록부, 다시 말해 호적이 있었어요. 그 호적을 보고 지금 마태가 여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누가 살았고, 누가 살았고, 누가 살았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계통을 쭉 따라 올라가면 요셉이 맨저 위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는 거고, 그 위로 넘어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계보를 타고 오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자, 여기 1장 1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제가 아까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 이 백성에게 지금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두 개의 그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단어가 뭐냐? 예수님. 또 하나 단어가 뭐야? 그리스도. 이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나타낸 거,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칭.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근혜는 사람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때그 사람을 불러주는 그와 같은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영어로 우리가 크라이스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게 크라이스트예요. 해당하는 그리스 말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교, 그렇죠? 기독교. 이거에 그리스도란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그거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할 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최소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따르고 그 메시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메시아. 헨델에 우리가 메시아 얘기할 때그 메시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꾸준히 약속하셨어요. 그걸 구출자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구출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특별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어떤 직무 수행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셔서 이런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사람이 올 거다.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메시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직책을 위해 부르는 것, 이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히브리 말로 저 사람이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속박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 다윗의 그 왕좌 이거를 쭉 이어갖고 그래서 유대에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이런 그 개념 속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신약성경은,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약속의 성취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메시아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 메시아의 이름을 실로라고 표현했어요. 실로. 그 다음에 욥기 19장 25절 가서 보시면 욥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은 표현하지 않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구속자라고 표현했어요. 구속. 구속은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옛날에 우리가 딱지치기하고 모르면 딱지를 많이 잃어요, 저쪽에. 그럼 어떻게 물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물르는데 그냥 돼요? 뭘 사주고 해야 물러주지? 그렇죠. 그게 물르는 거예요.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노예 시장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러야 된다고 누가 물러줘야 돼. 그 물르는데 안 물러주면 누가 물러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물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주는 그러한 존재를 리디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디머. 리디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속을 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속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지금 마태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저렇게 잡아 죽인 저 예수님 피 흘려 죽게 만든 저분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속하시고 그렇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반 아마 다녔을 텐데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 예언이 두 개의 줄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가서 보시면 한 종류의 메시아 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돼서 고난 받으시며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희생이 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의미의 그 메시아. 이거에 대한 개념을 유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생각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줄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면 이걸 타원으로 생각하세요. 타원. 이런 동그란 정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엔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타원으로 하나는 초림이고 하나는 재림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뭐야?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요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는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있는 그점 하나, 그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것만 지금까지도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구조가 이제 돼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의 이제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 그 탄생 과정의 핵심이 뭐냐? 1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온 게, 여자의 씨로는 왔지만 이게 사람의 씨를 받아서 이런 보통 남자들처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걸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된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공개적인 그러한 그 본보기로 보이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버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또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결혼 풍습을 통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은 몇 가지 단계로 돼 있어요.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거다. 언약. 지금의 약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의 약혼은 말 그대로 약혼이 지금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한 다음에 저 사람 제 아내입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죠? 결혼한 다음이라 저 사람 제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혼을 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육체적인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가 되진 않았어요. 결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내 아내. 자기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 아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이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한 다음 이혼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이혼이 정혼한 이후부터 이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한 이후에 무슨 이게 결격 사유가 있든지 뭐가 돼서 이게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게 그게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결혼한 다음부터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혼한 이후에 남편이 된 사람 어떻게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갖고 이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와서 어떻게 아내 될 사람 아내죠. 아내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결혼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 예식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뭐예요?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지금 맞아 주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뭘 하러 갔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잖아요. 거할 곳이 다 마련이 되면 어떻게 다시 와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면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심판서 거치고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이해가 돼야 초림과 재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결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예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을 이해해야만 그래야 정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내, 그 다음에 이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신 내용이 뭔가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림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너희가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혼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정혼이 돼 있는 상태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 실질적인 결합은 언제 이루어져요? 여기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혼인 만찬은 저 아버지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구조가. 왜 그러냐?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 사도 바울이 뭐 정혼했다 그러는데, 야, 권했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혼하려면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그 옛날에는, 지금 남자들은 참 좋은 거죠? 어떻게 옛날엔 돈 갖고 와서 아내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갖고 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로 살아간다고. 이걸 다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예, 돈을 갖고 와서 그 저기 뭐야, 아내 그 장인이죠, 장인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허락이 돼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예, 언약하는 그러한 그 포도즙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 무엇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신지 아세요? 무엇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하고, 정혼하에 필요한 그와 같은 언약, 그 지참금을 예수님이 직접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그래야 성경이 아주 풍성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20절에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내 아내 그 마리아에게서 그 수태된 그 아이는 이게 딴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1절에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뭐로 부르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야 된다. 예수의 뜻이 뭐냐? 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1차적인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1차적인 자기 백성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볼때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1차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렇죠? 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가 여기에 종집을 찍기 위해서 뭘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임마누엘 예언. 그건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뵈요. 그렇죠? 산의 아이를 낳는 그런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가 처녀가 아이를 뵌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그 말씀이 여기 마리아에게서 성취가 되면서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바로 그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누구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녀 탄생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처녀 탄생의 신비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성령님에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은 이도 보통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죗덩어리인데 어떻게 죄에서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처녀 탄생의 신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25절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맏이에요. 맏. First born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맏아들이 돼야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게 예, 알려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뺏겠어요? 예, 예수님. 낳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다른 아이들은 낳지 않았다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죠.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 마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다 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아이들도 낳았다는 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 거기 꼭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가 1장이 이제 25절인데, 25절 안에 아주 심오한 게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딱 해준 거예요. 자, 2장으로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여러분, 계속 이해되는 거 아시겠죠? 지금 헤롯이 왕인데, 그렇죠? 와갖고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냐? 이러니, 이 헤롯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헤롯이.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 가서 보시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죽인 이 헤롯은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헤롯 대왕이란 뜻이에요. 헤롯 대왕. 자, 그래서 카이사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안티파테르예요.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에돔 사람인데 아들들 다 로마에 보내고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그냥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 유학을 시킨 아들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헤롯 대제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로마 제국에 임명을 받아서 그 유대 지방의 왕으로 오게 된 겁니다. 왕으로.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볼품없이 놓여있던 성전을 자그마치 46년 동안 고쳐줘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만들어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좀 사랑하도록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또 그리스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한번 다 벗고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원치 않는데 경기장을 만들고 레슬링 하라고 그러고 복싱 하라고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동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두 딸과 아내를 죽였어요. 죽을 때가 이르자 많은 충성된 그런 신하들을 여리고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면서 굉장히 사악한 일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 근방 거기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참사를 겪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헤롯이 68세의 나이로 약 37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2년쯤 지나서 이 헤롯이 이제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냐? 지혜자들이 나타납니다. 지혜자, 우리 예전 성경에는 박사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 갔잖아요. 거기서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그걸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별, 메시아 별을 보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헤롯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그 지역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 지역이 몇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유대가 있었고 유대 저 밑에 이 동쪽으로 오른쪽에 이두메아 에돔 지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 그렇죠?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게 나뉘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은 어디를 차지했냐? 갈릴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역을 할 때, 그때 나타난 그왕 헤롯이 나와요. 그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 내용만 줘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이 지혜자들이 동방에서 그 옛날에 그런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반드시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자들 이런 모든 사람 불러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어디서 태어난다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아 이거 굳이 뭐하러 밝히느냐? 왜 그래요? 예수님이 미가 대언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바로 그분이다. 물증과 이걸 갖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이제 모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더러 뭐라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신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9절에서 이제 23절에는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해서 어디로 가서 저 위에 여기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렇죠? 그 갈릴리의 아주 미천한 도시, 예,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미천한 도시 어디예요? 나사렛이란 그런 도시에 가서 아버지 예,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목수 일을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왜 그러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야 될 이유가 있죠. 딴 데도 많은데 왜 갈릴리로 갔냐? 그것도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미 이사야서의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한번 잠깐 보겠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그럼 꼭 어디로 가야 되냐? 갈릴리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9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할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련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느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때 어둠 속에 다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여기 이사야에서 대언의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분이 태어난 건 미가 대언자의 말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렇죠. 이분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사역할 때그 중심은 어디예요? 갈릴리였다. 이게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세요? 그 이후에 어디? 두로와 시돈까지, 그게 이방인들의 도시잖아요. 거기까지 가시고 맨 마지막에 유대에 저맨 끝에 지역에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그런 데거든요. 거기까지 가셔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대언의 말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대언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을 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역사적으로 이미 30년 전에 이분이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3장에 드디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올때 메시아 앞에 가면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전령이 하나 등장한다고 우리 말라기 대언자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대언자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유대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분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을 또 기억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렇죠? 너희가 이 헤롯을 통해서 결국은 침례자 요한도 너희가 죽였는데, 그 침례자 요한도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기록된, 예, 바로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바로 그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사람으로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그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이런 모든 말씀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성취가 됐다는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아주 한 장을 할애해서 자그마치 1절에서 80절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태어나면서 이 사람 제사장이었고 평생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산 것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큰 명성이 있어서 심지어 이 왕조차도 침례자 요한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의 말을 달갑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욥도 보고 오늘 오후에 침례자 요한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아이들, 사람들 중에 최고 5등 가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인데도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게 가장 좋아요. 뭐냐? 취약하구나,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많고 뭐 하다 해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약한 존재구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만 다 하는 사람을 여기 다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난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자 요한과 욥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나도.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은 신약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구약시대 인물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에 속한 사람만 신부예요. 침례자 요한은 교회에 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뭐라 그래? 친구라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1절에 침례자 요한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은 전혀 모르고 뭐예요? 내가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 되시는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침례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역을 했다. 침례자 요한도 침례를 줬습니다. 이 침례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고 있는 침례는 다릅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오직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을 맞아들이기 위해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기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침례였다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